세상이 참으로 불안합니다. 하루라도 걱정 없이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입니다. 더더욱 세상은 대단히 이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지요. 이런 때에 사명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사명자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어떤 사람을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죠?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사명자예요.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그 자리가 어디서든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 내용을 보면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도망자의 신세예요. 그는 본래 히브리 사람이었죠.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가 이집트 왕자가 돼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아주 편안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찮게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인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보고 뭔지 모르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의 마음을 느끼고 주체할 수 없어서 휘둘러지어 주먹을,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애굽인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대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미디안 광야는 분명히 애굽 왕궁과는 너무도 다른 곳입니다. 적막한 곳이고 아주 척박한 땅이고 먹을 음식이나 마실 물도 없고 또 이글거리는 태양의 열기를 피할 그늘조차도 찾기가 쉽지 않은 사막입니다.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는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두려웠겠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왔지만 그리고 40년의 세월을 홀로 그렇게 지내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사막의 지루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자신의 모습이 마냥 초량하기 그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의 나이가 80세가 됩니다. 이제는 몸의 기력도 완전히 쇠하고 열정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졌습니다. 가장 높은 신분에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내려온 모세. 그는 완전히 깨어지고 또 깨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바닥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인간의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어쩌면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뭔지 모르지만 도망자의 신세와 같이 또 쫓기는 자의 신세와 같이 그렇게 허겁지겁 달려갑니다.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늘 허무함과 공허함과 무언가 모르지만 외로움과 뭔가 모르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 때문에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이미 내 몸은 늙고 병들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열정도 꿈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말씀해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돼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뭘 하고 있지요? 모세는 그 나이 80세가 되어서 나이 80이면 여러분 일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이 80세가 돼서 자기의 양떼도 아니고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특히 하나님의 소명장인 이 모세의 소명장인 바로 이 3장을 시작하면서 왜 1절에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 있을까요? 모세의 처지를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모세가 놓인 그 처지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는 것이요. 그는 그저 그렇게 잊혀져 갈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될 그런 잊혀질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무료하게 양떼를 치다가 어찌 하다 보니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호렙이라고 하는 뜻은 아주 버려진 땅 또는 황폐한 땅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황폐하고 버려진 그 땅을 가리켜서 호렙이라고 하는데 뭐 그것은 그 산은 호렙산은 뭐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는 산이에요. 완전히 돌무더기만 가득한 산이에요. 하나도 뭐 물줄기가 흐른다든가 뭐 나무가 있다든가 뭐 그런 곳이 아니에요. 완전히 돌무더기로 완전히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땅, 척박한 땅, 버려진 땅이 호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산을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 왜 호렙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냐면 완전히 모든 소망이 사라진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가리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호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삶의 자리가 혹 여러분은 척박하고 황량하고 적막한 땅을 혹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2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 떨기나무는 언제든 사막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뭐 나무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 가시덤불과 같은 거예요. 가시덤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무로서 기능이 이미 상실한 거예요. 그건 나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예. 그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여기저기 보면 다 떨기나무들이 가득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떨기나무를 이렇게 보면요. 다른 것이 있죠. 그런데. 다른 것이 뭐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타서 재만 남겠죠.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런데 모세가 그 광경을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불타서 없어질 것 같이 그렇게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불로 인해서 정말 그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고 고단한 그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떨기나무는 황폐한 땅에서 절망하며 비참한 삶을 살아왔던 모세를 상징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로 전혀 희망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정말 낙심과 절망의 세월을 보내야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성령의 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 그러니까 떨기나무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그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붙기를 원합니다. 다시 열정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갈 기운을 회복하고 다시 소망을 발견하는 그래서 다시 힘있게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너무도 식어진 가슴들만 가득합니다. 너무 냉랭합니다. 너무 차가워져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해도 반응하지 못하는 무뎌진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우린 다시 성령의 불이 붙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식었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고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지루함에 파묻혀 사는 이 모세를 부릅니다. 사전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 어떻게 보면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소명은 콜링이죠. 부르심이죠. 사명은 미션입니다. 미션.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미션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세요. 소명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사명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황폐할 대로 황폐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주었듯이 깊이 낙심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소망을 주시고 삶의 의욕이 다 고갈되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사명을 주셔서 의욕을 회복하고 다시 힘있는 인생을 살아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혹 지금 황폐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 아무 꿈도 소망도 없는 인생을 버겁게 살아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며 내 자신을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혹 내 자신에 대해서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 대해서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고통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 아픔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의 그때에 황폐한 그 가운데가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결정적 계기는 아무리 황폐하고 척박한 광야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달라져요. 내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내 삶의 모습이 얼마나 절망스러웠든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황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모세는 지난 미디안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자기의 이름 한번 제대로 불려지지 않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예 그 이름조차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정체성마저도 사라져버리고 내가 누군지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그렇게 막연히 그냥 무료하게 인생을 살아왔던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 가득한 목소리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지난날 아픔과 고통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아시는 것처럼 오늘 나의 이름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절망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절망을 아시고, 모세의 답답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답답함을 아시고, 모세가 도망자로서 갖고 있었던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아셔요. 그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절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동사가 세 가지 나옵니다. 그것이 뭐죠? 보고, 듣고, 알고입니다. 새벽마다 제가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들으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하나님 힘들 때는 하나님,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들으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겪을 때 그 광경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를 낼 때 그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처한 답답함 때문에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근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더욱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냐면 고난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는 충분히 예상했던 일입니다. 얼마든지 예상했던 일입니다. 힘든 줄 알았습니다.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견딜만 합니다. 견디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실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눈물의 의미를 정말 아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얼마나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지 정말 아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실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면서도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형편도 모르면서 내 사정도 모르면서 내 처지도 모르면서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내 형편도 모르면서 자꾸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나? 부담스러워 못하겠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 부르짖음을 안 듣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 근심 걱정의 이유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고 듣고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왜 그렇죠? 뻔히 알면서 뻔히 우리의 형편을 아시면서 뻔히 우리의 처지를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을 벗어야 살 수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을 벗어야 살 수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놓고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무언가 중요한 결단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의 권리를 내게 양도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결단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결단해라. 무언가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신었던 신은 어떤 신입니까? 모세가 신었던 신은 어떤 신입니까? 살인자의 신입니다. 도망자의 신입니다. 추위와 고독, 실패와 상처로 얼룩진 신입니다. 절망의 신입니다. 열등의식과 패배의 신입니다. 완전 자포자기한 신입니다. 불순종한 신입니다. 이런 신을 신고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는 거죠. 사명자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과거의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때 묻은 죄로 인하여서 때 묻은 그 신을 벗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알려면 이력서를 보면 대략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해왔는지 어떻게 실력을 키워왔는지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잘하게 됐는지 대략 이력서를 보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이력서라고 하는 이 한자어를 풀이해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신발을 끌고 온 역사의 기록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신발을 끌고 온 역사의 기록.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우리는 가리켜서 가방끈이 길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가방끈이 길다. 이력이 화려한 사람을 가리켜서는 신발끈이 길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이력이 화려하지 않은 사람은 신발끈이 짧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또요, 신발은 사람의 마음을 뜻하기도 하지요. 그렇죠? 남자친구가 군대에 입대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면 우리는 얘기합니다.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얘기하죠.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마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반가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반가움이요. 여러분, 군에 갔던 아들이 첫 휴가에 나와서 저 멀찍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들 반응 있지요. 그걸 뭐지요? 신도 신지 않고 맨발로 벗은발로 달려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막 환영하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반가움을 상징합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예지만, 대단히 안타까운 예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해 보십시오. 자기가 평소에 신고 다녔던 신발을 아주 가지런히 잘 놓고 그리고 떠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대체 이 시는 어떤 것을 의미하기에 그런 예들이 계속 진행이 될까요? 이것은 이제까지 자신의 삶과 결별을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요. 그것은 그가 신고 있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여기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첫째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요. 5절 다시 한번 보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왜요? 거룩한 땅이니까. 왜 거룩한 땅이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 땅은 거룩한 땅이고 그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의 권위와 영광에 걸맞게 구별된 모습을 취할 때만이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한 게 뭐예요? 내 신을 벗으라 하는 거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죄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죄에게 여러분 자신을 빼앗기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지켜내십시오. 경건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평생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복한 삶을 살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더럽고 추한 것이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죄악된 것이 여러분들의 몸속에 헤집고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결국 그것이 여러분들 망가뜨릴 것입니다. 결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만들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일평생 끝까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거룩을 지켜내십시오. 그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라는 거죠. 충성스러운 종이 되라는 거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종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당시 주인들은 결코 신을 벗지 않았지요. 부추와 같이 아주 멋있는 신을 신고 다닙니다. 그런데 종들은 결코 신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맨발로 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종이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세 역시 영락 없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묵묵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충성하는 거예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모두가 다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리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모세는 평생 동안 겸손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온유함이 온 지면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을 벗어야 살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을 벗어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거룩한 삶을 살고 더욱 충성스럽게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명을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가라. 본격적으로 드디어 사명을 막중한 엄청난 사명을 주시는 거지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드디어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모세의 반응은 또루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은 그런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는 이미 늙었습니다. 쇠약해져 있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뭔가 바뀐 게 없어요. 갑자기 젊은이로 바뀐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뭔가 뭐 꿈틀대는 뭐 열정이 막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래요.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실력으로는 감당할 만한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오히려 되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람 잘못 보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한결같아요. 지금 그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 네 형편 내가 안다 네 처지 내가 안다 그러니까 한 1년쯤 봐줄게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갖춰서 준비해놔라 그때 내가 다시 찾아오마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아요. 지금, 지금부터 이제 가라, 이제 가라 하는 얘기 뭐예요? 기다려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한 1년, 2년 뒤에 다시 보자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전히 능력 없고 여전히 황폐하고 여전히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에게 이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라 얘기하는 거죠. 물론 끝까지 버티고 버텨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끝까지 사명자의 삶을 안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시간 내기도 힘들고 당장에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에 버겁지만 기도하면서 충성되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버텨서 사명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나는 시간도 없고 나는 실력도 없고 나는 처지도 안 되고 나는 그만한 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고 기도하면서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요. 저는 우리 양적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외가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무기력함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인생, 그저 평범하게 적당히 살려고 하는 인생 속에 찾아와서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저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처지가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엄청난 일을 이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지금 그 일을 해라. 지금 그 일을 해라. 여기서 모세는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2절 전반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모세 자신도 알았을 뿐더러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내가 너한테 힘을 줄 테니까, 내가 너 곁에서 항상 힘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는 거지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명령이 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 다음에 곧바로 어떤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느냐?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 어떤 재주를 갖추고 있느냐? 어떤 여유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느냐?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바로왕 앞에 서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홍해의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삶인가요? 하나님은 아무리 호렙산과 같은 황폐한 곳도 하나님의 산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상처와 고통을 치유와 회복으로 바꾸시고, 고난과 아픔을 감사와 감격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을 벗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아서 신을 과감히 벗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황폐한 땅과 같고 광야의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보내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행복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완전히 잊혀진 사람 모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다시 위대한 존재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는 신을 벗어야 살 수 있는 사람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 이루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